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인 스티븐 스칼라스 위원이 오늘 아침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서 야구 연습을 하다 총에 맞았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이날 알렉산드리아시 유진 심슨 공원 내 YMCA 야구장에서 스칼리스 위원과 보좌관, 의회 경찰 그리고 용의자를 포함해 5명이 총에 맞았다며 부상자들이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스칼리스 위원은 엉덩이에 총을 맞았으며 용의자는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의회 야구단 연습장으로 총격이 벌어진 자세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 경찰이 현재 알렉산드리아시 경찰이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 서부의 고층 아파트에서 오늘 새벽 화재가 발생해 지금까지 6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60여 명이 런던 시내 5개 병원에 분산돼 입원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화재는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간 런던 서부 레티머로드에 있는 24층짜리 아파트인 그랜펠 타워 2층에서 시작돼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사람들이 창문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화재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성명을 내고 사상자가 난 것에 매우 슬프다며 현재 현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17개월간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석방돼 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비어 씨는 북한에서 미 군용기 편으로 어젯밤 신시내티주 오하이오에 도착한 뒤 곧바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원비어 씨 부모는 아들이 1년 넘게 혼수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미 버지니아 주립대학 학생으로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던 원비어 씨는 지난해 1월 2일 평양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억류된 뒤 그해 3월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원비어 씨가 지난해 재판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면제를 복용한 뒤에 의식 불명 상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의 민주당 소속 의원 약 200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의원들은 대통령이 국내외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과 호텔, 부동산 등을 통해 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이는 공직자가 의회 승인 없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이나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한 헌법의 보수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으로 전 세계의 호텔 등 각종 사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사업체의 경영권을 아들들에게 넘겼지만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업체와 관련해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호주 정부가 난민들과의 소송에서 배상금 5,3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012년과 2014년 사이 파푸아뉴기니 마누섬의 난민보호소에 있던 1,905명은 당시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며 호주 정부와 보호소를 관리하던 민간업체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앞서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호주 망명을 원하는 사람을 자국 안에 억류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호주 정부는 난민들의 주장을 부인하지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는 중동이나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호주로 들어오려는 난민들을 막기 위해 주변 국가인 파푸아뉴기니와 나우루에 있는 보호시설로 난민들을 보냈습니다. 필리핀군이 이슬람 반군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는 마라위시 인근에 미군 병력이 파견돼 있다고 필리핀군 대변인이 오늘 밝혔습니다. 현지 미군은 정보와 조기 경보 기능을 필리핀군에 제공하는 장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필리핀군 대변인 레스티투토 파디아 중장이 전했습니다. 파디아 중장은 그러나 미군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미군의 숫자와 임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군은 남부 민다나오섬에서 이슬람 반군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청바지에 카우보이 모자를 쓴 사람. 아마 이런 모습을 본다면 대부분은 대번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1800년대 후반 미국 서부의 금광시대에 작업복에서 탄생한 청바지는 편하면서도 특유의 질기고 튼튼한 재질 때문에 곧 미국이라는 나라와 그 시대의 발전을 상징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전 세계인의 큰 사랑을 받던 청바지도 최근에는 그 인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더 편하고 가벼운 복장을 선호하는 세태와 맞물려서 사람들이 신축성 있는 개량형 운동복을 외출복으로 많이 입게 됐는데요. 자연스럽게 청바지는 낡은 느낌의 고루한 옷이라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매출이 급락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00년이 넘게 사랑을 받아온 청바지의 반격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겉보기엔 청바지지만 소재를 탄력 있는 소재로 바꾸고 좀 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다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면서 지난해 청바지 매출이 약 2%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젊음과 자유, 저항, 미국을 상징했던 청바지, 다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8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6월 15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3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7에서 32도, 신의주 16도에서 3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6에서 29도, 함흥 17에서 25도, 끝으로 청진은 16에서 2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손드레 레르케의 노래입니다. My hands are shaking. 내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My hands are shaking from carrying this torch. From carrying this torch for you. My lips are bleeding from kissing you goodbye. From kissing you goodbye. Every night, my sheets are tearing from sleeping in too long, from sleeping in too long with you. My hands are shaking from carrying this torch, from carrying this torch for you. My head is where it's always been. If only I knew where. My feet can't stand the ground no more. It seems that I don't care. My hands are shaking from carrying this torch, from carrying this torch for you. My lips are bleeding from kissing you goodbye, from kissing you goodbye every night. My heart is pounding, yes, yes, yes. My mind just second guess. My love is so articulate, but I'm such a mess. My shaking from carrying this torch, from carrying this torch for you. My lips
are bleeding from kissing you goodnight. Oh, kissing you goodbye, it's all that I do. My sheets are tearing from sleeping in too long. Sleeping in too long with you. My hands are shaking from carrying this torch. From carrying this torch for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중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취임 후 첫 영국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이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아직 유럽연합에 남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설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의 인척이자 유수의 대기업 경영자인 우샤오후이 안방보험그룹 회장이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중국 정부가 이 무인 비행기에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국과 프랑스의 정상이 파리에서 만나 회담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어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서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취임 후 첫 프랑스와 영국의 정상회담이었는데요. 의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 조만간 시작될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협상과 이 대테러 협력 문제를 놓고 두 정상이 장시간 의견을 나눴습니다.
예. 자, 독일과 함께 유럽을 이끌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최근 국제 현안과 또 국내 정치 환경에서 조금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죠. 지난해 6월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유럽연합 EU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주도로 이 영국 정부가 EU 탈퇴 준비를 하는 동안 에마뉘엘 마크롱 신임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는 EU의 개혁과 결속 그리고 통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정치 환경도 상반된 모습인데요. 지난주 잇따라 실시된 총선에서 영국 집권 보수당은 18년 만에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참패했습니다. 이 메이 총리의 지도력이 급속하게 약화되는 중인데요. 반면에 프랑스 집권당 레피블리크 앙마르슈는 1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를 올려서 오는 일요일 결선에서 전체 의석의 약 77%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자, 현재 다른 환경에 처한 두 정상이 만났는데요. 두 가지 의제 가운데 먼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부터 짚어볼까요?
네, 지난 3월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 EU 탈퇴 절차를 규정한 리스본 조약 50조를 의회 승인을 거쳐서 발동하면서 공식적으로 탈퇴 의사를 EU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국과 EU 사이의 협상이 조만간 시작되는데요. 어제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민들의 EU 탈퇴 결정을 존중한다 하면서도 협상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경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서 영국이 EU에 잔류할 수 있는 문호는 여전히 열려있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단 탈퇴 절차가 진행되면 뒤집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메이 영국 총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EU 탈퇴 협상은 예정대로 다음 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메이 영국 총리는 답했습니다. 이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이 영국 정부 관계자들은 EU 탈퇴 협상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언론에 밝혔는데요. 영국 신문 텔레그래프 등은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됐던 협상 개시 일자가 이 영국 정부의 요청으로 조금 늦춰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영국 전직 총리들도 이 메이 총리에게 이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라고 연이어 조언하면서 영국 집권 보수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자, 영국의 전직 총리들의 조언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오늘 존 메이저 전 총리와의 단독 인터뷰를 비중있게 전하고 있는데요. 예,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번 총선에서 영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다른 정당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 메이 총리와 보수당이 하드 브렉시트를 밀어붙인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닥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하드 브렉시트는 EU의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에서 완전히 떠나서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단절하는 방식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약진한 제1야당 노동당 등은 시장 접근권도 유지하고 EU 국가 주민들의 영국 내 거주권과 취업권, 노동권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 유럽연합과 느슨하게나마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이른바 소프트 브렉시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메이 총리 전임자인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도 오늘 영국 정부가 노동당을 비롯한 다른 정파들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자, 영국과 프랑스 정상회담 내용 살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의제, 테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예, 두 정상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비롯한 극단주의 집단의 온라인 선전 활동을 규제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최근 극단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현지 주민이 불특정 다수 민간인을 공격하는 이른바 자생적 테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메이 영국 총리는 어제 공동회견에서 주요 인터넷 회사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극단주의 선전 게시물을 걸러내는 노력을 충분하게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선전에 맞서 싸우는 데 동참할 것을 다른 EU 회원국들, 특히 독일에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끌었던 덩샤오핑의 인척이 대기업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이네요.
네, 덩샤오핑 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외손녀 사위인 우샤오후이 안방보험그룹 회장이 오늘 전격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안방보험은 성명을 통해서 그룹 이사장 겸 최고 경영자인 우샤오후이가 개인적인 이유로 직무 이행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다른 고위직 임원이 직무를 대행할 것이며 그룹 경영 상황은 모두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샤오후이 전 회장은 세계적인 기업 인수 합병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회사를 키워왔는데요. 이번에 갑작스럽게 퇴진한 것은 중국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이유는 밝혀졌습니까?
예, 중국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에 우 전 회장이 사정당국에 체포돼 연행됐다는 보도가 중국의 경제 전문지 차이징 웹사이트에 실렸지만 해당 기사는 검열로 곧바로 삭제됐는데요.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와 BBC 방송이 우 전 회장의 구금 사실을 확인해서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우 전 회장을 잡아들인 것은 이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로 인해서 그동안 중국 정치권과 유착의혹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자, 안방 보험 그룹은 어떤 회사인지 또 정치권과 유착된 의혹이 제기된 이유는 뭔지 좀 살펴보죠.
네, 지난 2004년에 5억 위안, 불과 7,360만 달러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안방그룹은 지금은 자산규모 3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속도로 사업을 확장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이 해외 부동산과 호텔 등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는데요.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를 직접 만나서 쿠슈너가 소유한 뉴욕 빌딩에 4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방그룹의 급성장 배경에는 이 우 전 회장이 2004년 덩샤오핑 차녀 덩란의 맏딸인 덩저루이와 결혼한 뒤 맺은 이 정치권의 인맥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부패와의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최근 금융권 기업들에 대한 사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관련 소식 이어갈 텐데요. 중국 정부가 이번 달 1일을 기해서 무인 비행기, 이 드론 실명제를 단행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얼마나 등록되어 있는지요?
예, 흔히 드론이라고 불리는 무인 비행기는 이 사람이 타서 직접 조종하는 비행기가 아니라 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무선으로 조종하는 비행체인데요. 중국 당국이 이달 1일부터 250g 이상의 무게를 가진 드론을 소유한 민간인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게 하는 실명제를 단행했습니다. 화요일 현재 약 4만 5천 명이 등록했다고 중국 민간항공총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는 8월 말까지 민간용 드론 소지자는 반드시 실명 등록을 하고 정부가 발부하는 등록증을 부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위반하게 되면 해당 드론은 불법으로 간주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민간용 드론 실명제를 도입한 이유는 뭡니까?
예, 우선 민간용 드론으로 인한 항공 안전에 대한 위협이 꼽히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는 드론은 특히 여객기의 이착륙 안전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4월에만 해도 드론 4대가 중국 서남부 쓰촨성의 청두국제공항 상공을 불법 비행하는 바람에 수십 대의 여객기가 다른 공항으로 피해서 착륙하거나 회항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기계적인 결함이나 무선 신호 오류 등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실명제의 필요성이 더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상업용 드론은 강력한 규제를 받지만 개인이 취미로 운용하는 비상업용 드론은 지난 5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당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중국에서는 실명제 도입과 관련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예, 중국 민간항공총국은 드론 제조업체들과 사용자들도 점점 더 실명제를 지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드론이 결혼식과 광고 촬영, 또 언론 취재 활동, 또 재난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실명제 등록을 위해서 이 무분별한 운행에 따른 각종 사고나 드론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 사생활 침해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최근 중국에서 이 드론 시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죠?
네, 중국의 드론 시장은 대대적인 정부의 지원 속에서 연간 50%에 이르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민간 드론 제조업체도 중국의 DJI라는 회사인데요.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아이리서치 보고서가 발표한 데 따르면 중국의 민간용 드론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에 750억 위안, 미국 돈으로 110억 달러 규모에 달할 전망이고요. 또 드론으로 촬영하는 항공 사진 시장도 300억 위안, 40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어제 상원 청문회에 나온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러시아 관리들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거의 200명에 달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의 보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또 여름방학 동안에 일하는 미국 청소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도 살펴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어제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이 러시아 관리들과 접촉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세션스 장관은 러시아 정부와 내통한 일이 없다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러시아 관리나 다른 어떤 나라 관리들과도 선거 때문에 만나거나 선거 문제를 논의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And the suggestion that I participated in any collusion, that I was aware of any collusion with the Russian government to hurt this country.
네, 세션스 장관은 자신이 35년 동안 미국을 위해 일해왔다고 말했는데요. 그런 자신이 미국에 해를 가하거나 미국 민주주의의 온전성을 해치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와 내통했다거나 또는 그런 일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세르게이 키슬리악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의 만남인데요. 네. 세션스 장관이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네, 세션스 장관은 앞서 알려진 대로 지난해 키슬리악 대사와 두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에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또 다른 만남이 있었다는 최근 언론 보도는 부인했는데요. 당시 두 사람이 같은 트럼프 선거운동 행사에 참석하긴 했지만 따로 비밀 대화를 가진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행사장에서 마주쳐서 간단한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예, 자, 세션스 장관이 지난해 1월 인준청문회에서 러시아 관리들과 만난 일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 뒤에 이제 키슬리악 대사와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러시아 내통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선거 자문 자격이 아니라 연방 상원의원 자격으로 만났을 뿐이라고 해명을 했었죠.
예. 자, 그러다가 이제 3월 초에 러시아 관련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는데요. 세션스 장관이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나요?
네,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다거나 어떤 다른 의혹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단지 이 법무부 규정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That regulation states in effect that department employees should not participate in investigations of a campaign if they serve.
네, 특정 선거 캠프의 자문으로 활동했을 경우 관련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법무부 규정이 있다면서 그 때문에 수사에서 빠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 세션스 장관의 결정에 분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션스 장관은 어떤 잘못 때문이 아니라 법무부 규정 때문에 수사에서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주 청문회에 나왔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은 좀 다른 이야기를 했죠?
네, 이 세션스 장관이 여러 가지 이유로 러시아 수사에서 손을 뗄 상황이었다. 그래서 수사에서 빠질 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어제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하자 세션스 장관이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What are they? There are none. I can tell you that for absolute certainty.
네,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과 이 세션스 장관의 대화 내용 잠시 들으셨는데요. 이 손을 떼기로 한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와이든 의원이 재차 묻자 세션스 장관은 그런 것은 없다. 확실히 단언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자, 코미 전 FBI 국장의 해임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백악관은 이 세션스 법무장관과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의 권고에 따라서 이 코미 전 국장을 해임했다 밝혔는데 이 부분이 사실인가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해임을 권고하는 서한을 썼다고 밝혔는데요. 자신과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이 FBI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고 또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 수사에서 손을 떼기로 한 상황에서 이 코미 전 국장의 해임에 관여한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대선 개입 조사에 관여하지 않기로 해서 FBI 지도부에 대한 결정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코미 전 국장은 지난주 청문회에서 자신이 러시아 관련 수사 때문에 해임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세션스 장관이 코미 전 국장 해임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합니까?
네, 어제 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이 세션스 장관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I'm not able to discuss with you or confirm or deny the nature of private conversations.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은 확인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세션스 장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거나 또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자 이 행정부 특권을 발동하는 것이냐고 의원들이 물었는데요. 하지만 또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이 법무부 지침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세션스 장관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세션스 장관이 조사를 지연시킨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네, 이 메릴랜드주와 워싱턴 DC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바로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 헌법에는 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한 보수 규정이 있는데요. 이 정부 관리들이 의회의 승인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보수를 받지 못하게 금지하는 규정이죠. 그런데 이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 등 사업체를 계속 소유하면서 이를 통해서 이득을 보고 있고 이는 곧 헌법을 어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동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거의 200명에 달하는데요. 이 적어도 30명의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또 166명의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이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이렇게 많은 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 소유 호텔 등을 이용하면서 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종의 선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헌법 이 보수 조항의 면제를 받으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의회 승인을 요청한 일이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 참여 의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존 코나이어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 25개 나라에서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통령직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한 행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백악관이나 법무부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악관은 앞서 비슷한 소송에 대해서 문제될 게 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인 바 있죠. 이러면서 이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의 보수 규정을 위반했다는 문제로 지금까지 나온 소송이 알려진 것만 3개인데요. 지난 1월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라는 민간단체가 같은 이유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또 여기에 다른 윤리단체와 식당 등도 합류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름방학이 거의 3개월에 달하는데요. 이 긴 여름방학 동안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이 음식점이나 극장 또 식료품점 같은 곳에서 이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여름방학 동안에 일하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좀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미국 노동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청소년들이 일을 많이 하는 7월을 비교해봤더니 지난해 7월에 일을 했거나 일자리를 찾은 16살에서 19살 청소년의 비율이 43%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수치는 10년 전인 2006년에 비교해서 10%포인트 줄어든 거고요. 또 약 30년 전인 1988년에서 89년 7월에는 일을 한 청소년의 비율이 70%에 달했었는데 그에 비하면 아주 크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자, 한동안 미국 경기가 좋지 않았는데 혹시 그 때문은 아닌가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노동통계청 자료를 보면 1990년대 초와 2000년대 초 그리고 2007년에서 2009년에서 이르는 기간 등 미국 경제 침체기에는 이 성인은 물론이고 10대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율 역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뒤 경기가 회복되면서 성인 노동자들은 일터로 복귀했는데요. 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회복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일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갈수록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일을 하는 10대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네, 한 가지 이유는 요즘 학생들은 일보다 공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10대들의 일상에서 공부가 차지하는 시간이 점점 더 늘고 있는데요. 이 학업량이 많아지고 또 학업 과정도 더 어려워지면서 이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공부를 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여름학기 수업을 듣는 학생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노동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에 여름학기 수업을 들은 학생의 비율은 지난 1985년 같은 기관과 비교할 때 무려 4배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전에는 낙제한 학생들 또는 이 부족한 수업을 따라잡기 원하는 학생들이 주로 여름학기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 대학 입학에 유리하게 하려고 듣는 학생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이 과거보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여름학기 수업을 통해 대학에서 필요한 학점을 미리 따는 경우가 있고요. 또 대학 입학 사정관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여러 특별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름방학이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일하기보다는 공부라든가 또는 이 특별 활동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일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다른 노동력에 밀려서란 분석도 있는데요. 이 최근 미국인들의 은퇴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 고용주들이 청소년보다는 아무래도 경험 있는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또 미국 노동시장에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하면서 청소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청소년들이 하던 단순 노동을 바로 이 이민자들이 대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일하기에는 청소년들이 받는 임금이 너무 적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아쉬워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을 하면 학생들이 학교와 집 이외의 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독립심을 기를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수입니다. 하루에 자그마치 19억 병 넘게 소비되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북한과 쿠바, 이 두 나라만 빼고는 전 세계 200여 개국,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탄산음료수. 네, 짐작하셨죠? 바로 코카콜라인데요. 오늘날 그 이름만으로도 미국, 자본주의를 대변하는 상징이 되고 있는 이 코카콜라는 지금부터 120여 년 전에 미국의 남부, 조지아주의 어느 허름한 약국에서 우연하게 탄생한 거라고 합니다. 미국 곳곳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 또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국 남부 조지아주로 안내하겠습니다. 조지아주는 미국의 남쪽,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동남쪽에 있는 주입니다. 주면적은 15만 4천 제곱킬로미터, 북한보다 좀 크고요. 인구는 1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백인이 약 60%, 흑인은 30% 정도의 비율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그러니까 이 한인들은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 추산되고요. 조지아주의 주도는 애틀랜타라는 곳입니다. 그럼 먼저 이 조지아주의 분위기가 어떤지 조지아 애틀랜타 한인회 이복선 사무장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여기 조지아에 처음 왔을 때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빌딩도 많고 도시적인 느낌이 들지만 또 이렇게 집들이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좀 다 야드들도 좀 넓고 길가들이 다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돼 있으면서 나무들이 되게 울창하게 많아가지고 마치 어디 리조트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예, 재밌는 건 이 한국에서 5년 전에 조지아주로 왔다는 김혜주 씨에게서도 이 똑같이 나무가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햇살은 너무 뜨거운데 정말 그 나무 옆에 그늘만 지나가면은 정말 너무 가을바람이 정말 부는 거예요.
사실 미국에서는 나무만큼 흔한 게 또 있을까 싶을 만큼 특이한 건 아닙니다. 시골이건 대도시건 웬만한 집은 다 집마당에 나무 한두 그루쯤은 심어놓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무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하는 데는 다 까닭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지아주는 이 기둥이 아름드리 아주 굵은 나무들이 워낙에 많아서 정말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거든요. 날씨는 한국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여름은 이제 좀 덥기는 하고 약간 무더운 거는 있지만 다 미국 집들은 이렇게 에어컨디셔너들이 이렇게 웬만하면 다 잘 돼 있어서
네, 사계절은 다 분명하게 다 있는데 겨울이 뭐 그닥 그렇게 추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아주 추운 그런 날씨는 아니고요.
네.
한국과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조지아주는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선포한 초기 13개 식민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의 여느 동북부주들 못지않게 역사가 꽤나 깊습니다. 또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남부지역을 일컬어서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데요. 이 조지아주 역시 이 바이블 벨트에 속해 있어서 보수적인 색채가 아주 강한 편입니다. 사라박 조지아주 귀넥 카운티 관광청 홍보관의 도움 말입니다.
조지아주는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바이블 벨트 지대에 있고요. 그리고 남부의 상징과 또 같은 곳입니다. 정치도 보수 성향으로 요즘에는 좀 변화되는 추세도 있지만 공화당의 텃밭으로 불리고요. 공식 집계는 아니지만 한인들이 한 10만 명 또 15만 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요, 이 혹시나 조지아주 주민들 배타적이지는 않을까요? 김혜주 씨는 이런 질문에 자신의 경험담을 나눠주는데요.
그런 얘기가 또 많이 있죠. 이쪽 남부 쪽이 더 보수적이고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너무 백인들도 그렇고 주변 이웃들이, 네이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도로에서 한번 타이어가 플랫이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지나가는 차마다 다 서가지고 다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도와주듯이 집에 가서 공구까지 갖고 와가지고 참 너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아, 이래서 또 틀리구나. 그런 거를 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조지아주는 남부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이 남부의 제국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는데요. 실제로 델타항공사, 뉴스 전문 방송인 CNN, 소포 배달 전문 업체인 UPS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조지아주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남부 조지아주를 굳이 찾는 이유는 뭘까요? 빅토리아 보거스 조지아주 경제개발처 공보 담당관에게 물어봤습니다.
We have a great business climate, geographical location. We have
지정학적 요인이 큽니다. 경제적 환경도 아주 좋아요. 우리 조지아주가 기업들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곳 조사에서 한 번도 시비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또 교통도 미 동부 지역 주들로 가기 아주 편리하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전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거의 없다는 이 세계적인 탄산음료 코카콜라가 처음 탄생한 곳도 바로 이 조지아주입니다. 코카콜라는 남북전쟁 무렵에 존 펜버턴이라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살던 약사가 우연히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조지아주에 가면 이 코카콜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라박 귀넥 카운티의 공보관의 얘기 들어보시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코카콜라 본사가 애틀랜타에 있고요. 그 박물관에 오시면 코카콜라를 어떤 원료로 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또 오늘날까지 어떤 그런 글로벌 마케팅에 성공을 했는지 그런 전반에 걸쳐서 또 즐기실 수가 있고 전 세계의 코카콜라 그 라인에서 생산하는 음료수들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조지아주 하면 어쩐지 남부의 시골, 개발되지 않은 농촌 느낌이 강했는데요. 특히 최근 몇 년 새 자동차 회사들이 진출하는 등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남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Manufacturing and agriculture are two of our biggest industries here. Most recently, automotive. We've seen a lot of companies.
제조업과 농업이 조지아주의 2대 주요 산업인데요. 최근 들어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일본이나 한국, 독일 자동차 공장들이 조지아주에 들어오면서 조지아주의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지아주의 별명은 복숭아주, 피치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왜 복숭아주인지 금방 짐작하셨죠? 예, 조지아주는 미국에서 알아주는 복숭아 산지인데요. 물론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조지아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복숭아를 생산하고 있고요. 또 요즘 조지아주의 주력 과일은 복숭아보다는 블루베리라서 이 피치 스테이트라고 부르기는 살짝 애매한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지아주에서 복숭아의 위상이 조지아주의 상징을 퇴색시킬 만큼 흔들리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조지아주의 복숭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달고 또 맛있기로도 유명한데요. 조지아주의 복숭아가 얼마나 맛있는지 김혜주 씨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되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맛이에요. 황도, 백도 이렇게 종류 여러 가지 종류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종류별로 먹어봤는데 당도는 정말 다 똑같아요. 정말. 근데 그 식감 있잖아요. 단단한 정도, 좀 부드러운 정도, 그게 좀 다를 뿐이지. 너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조지아주에 가면 이름도 복숭아를 따서 복숭아 마을이란 곳이 있다는데요.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복숭아가 주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6월에는 이곳에서 조지아 복숭아 축제도 열린다는데요. 이곳에 가면 달콤하고 향긋한 복숭아 향기에 흠뻑 취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약속된 시간이 다 됐고요. 다음 주에는 이 조지아주 또 다른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found my feet. found my feet입니다. Today we are going to learn a fun expression. But before we find out what it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ow, it's already been a year since you've moved to New York.
You're right. It's been a year already. Time flies.
Did it take long to find your feet there?
It was difficult the first few months, but I eventually found my feet.
That's good to hear. 오늘 본문에서 제가 Wow, it's already been a year since you've moved to New York. 와, 네가 뉴욕으로 이사 간 지 벌써 1년이 됐구나. 라고 하자 제이슨이 You're right. It's been a year already. Time flies. 맞아, 벌써 1년이 됐네. 세월 참 빠르다.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이어서 제가 Did it take long to find your feet there? 그곳에 적응하느라 오래 걸렸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It was difficult the first few months, but I eventually found my feet. 처음 몇 달은 힘들었지만 결국 잘 적응하고 있어 라고 하네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found my fee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ow, it's already been a year since you've moved to New York.
You're right. It's been a year already. Time flies.
Did it take long to find your feet there?
It was difficult the first few months, but I eventually found my feet.
That's good to hear. Today's expression is found. F-O-U-N-D. Found my. M-Y. My feet. F-E-E-T. Feet. Found my feet. When you say that you've found your feet, it means you have become comfortable or confident in what you are doing. It also means that you've become familiar with a new place or situation. 무엇을 찾다는 뜻의 동사 find, F-I-N-D, find의 과거형은 found, F-O-U-N-D, found죠. 그래서 found my feet를 직역하면 내 발을 찾았다, 즉 새로운 상황에 익숙해졌다 또는 하는 일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뉴욕에 적응하는데 오래 걸렸냐고 묻자 제이슨은 솔직히 처음 몇 달은 힘들었지만 결국은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It was difficult the first few months, but I eventually found my feet. 라고요. 네, 이렇게 새로운 상황이나 환경에 잘 적응하고 익숙해질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find my feet 또는 found my feet입니다. Well,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ow, it's already been a year since you've moved to New York.
You're right. It's been a year already. Time flies.
Did it take long to find your feet there?
It was difficult the first few months, but I eventually found my feet.
That's good to hear. Let's review. If someone finds their feet, it means that they have become comfortable or confident in what they are doing. It also means that they've become familiar with a new place or situation. Found my feet or find my feet. Found my feet or find my feet. Now try using this fun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Righteous Brothers가 부른 You've Lost That Lovin' Feeling, 당신은 사랑의 감정을 잃어버렸죠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지는데요.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never close your eyes anymore when I kiss your lips. There's no tenderness like before in your fingertips. You're trying hard not to show it, but baby, baby, I know it. You lost that love and feeling. Oh, that love and feeling. You lost that love and feeling. Now it's gone, gone, gone. Oh, oh, oh. Now there's no welcome look in your eyes when I reach for you. And you're starting to criticize little things I do. It makes me just feel like crying. 'Cause baby, something love and feeling.
down on my knees for you. If you would only love me like you used to do, yeah. We had a love, a love, a love you don't find every day.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고 그 이듬해인 1777년 6월 14일 오늘 미국 국기가 공식 제정됩니다. 이날 필라델피아 대륙회의에 모인 13개 주 대표는 빨강과 흰색의 13개 주머니와 청색 바탕에 13개의 흰색 별을 담은 국기를 미국 국기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깃발의 가로, 세로 길이나 별의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국기마다 모양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또한 새로운 주가 연방에 편입될 때마다 별과 줄무늬의 수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에 1818년 미국의 제임스 먼로 대통령은 줄무늬는 13개로 고정하고 별은 새로운 주가 연방에 편입될 때마다 하나씩 추가한다는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이후 1960년 7월 4일 하와이가 미국 연방의 50번째 주로 편입되면서 현재 미국 성조기에는 50개의 별이 있습니다. 1982년 6월 14일 오늘
We faced them squarely and we were determined to overcome. We have ceased to be a nation.
남대서양에 위치한 포클랜드 섬의 영유권을 놓고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에 벌어진 포클랜드 전쟁이 개전 74일 만에 영국의 승리로 그 막을 내립니다. 포클랜드는 동서 포클랜드 두 개 섬과 200여 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된 군도로 1833년부터 149년간 영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816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자국에서 약 480km 떨어진 포클랜드 섬의 영유권도 계승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어 1982년 4월 아르헨티나의 레오폴도 갈티에리 대통령은 포클랜드 섬을 전격 공격했습니다. 갈티에리 대통령은 경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영국의 대처 총리가 포클랜드 같은 작은 섬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대처 총리는 즉각 반격에 나섰고 전세는 영국으로 기울게 됩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개전 74일 만인 1982년 오늘 항복을 선언합니다. 영국은 이 전쟁으로 4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아르헨티나는 6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국의 마가릿 대처 총리는 이 전쟁을 계기로 강력한 지도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